창세기 21장 21절부터 22절이죠. 21장 22절부터 22장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2장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 21장 앞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만을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라가 제안한 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대로 준행하라 하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의 땅 바깥에 거주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 바깥에 거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1장 나머지 부분과 22장을 함께 읽었는데 21장 이 나머지 부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블레셋과의 언약을 맺은 사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 이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잘못을 범함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사건을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찾아온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찾아왔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 가솔들과 화친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교회와 화친을 맺으려고 할 때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때 세상이 교회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뒷부분에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신자들에게 드러내실 때 세상이 이런 제안을 해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블레셋 땅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서 보통 도시들은 강이나 물을 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산업과 인간의 생명은 물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힘들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핍박을 받는 와중 가운데도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솔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혈기와 육으로 대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그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될 때 혈기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다운 성품을 드러내게 될 때 믿는 사람답게 처신할 때 이방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화친을 맺으려고 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드러나는 그리고 그 가솔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그 모습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아브라함의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화친 언약을 체결하면서 아브라함이 일곱 마리 양을 아비멜렉에게 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수고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고 결국 이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과 아브라함 가솔들과의 이 우물로 인한 이 분쟁이 일단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우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엘세바라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맹세 또는 일곱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결국은 이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국경의 남쪽 끝이 되는 것입니다. 남쪽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그래놓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부엘세바 지역은 누구의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근거, 즉 남쪽 지역의 경계 지역은 이 부엘세바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유래가 어디 있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상수리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곳에서는 그냥 제단을 쌓는 곳으로 어떤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여기서는 그와 다르게 상수리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부엘세바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부엘세바, 여기 보니까 에셀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은 이런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심, 신실하심, 불변하심을 기념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수하는 것처럼, 물론 그것과 같은 성격은 아니겠지만 유사하다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상수리 나무를 심고 하나님 그분의 신성, 영원성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 오해하고 있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해서 그 시험의 성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었고 그 시험의 결과는 실제로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드러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어진 시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12절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이해는 결코 바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 은밀한 동기까지 다 헤아려 아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영적 성품, 우리의 영적 체질을 이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몇 점짜리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정말 몰라서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 12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이미 알고 계셨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겠죠. 바로 이미 알고 계셨던 그의 믿음을 체험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시험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고, 더더욱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른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 믿음과 경건에서 빗나가도록 실족하여 넘어지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의도와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죠. 걸려 넘어지도록 일부러 우리를 유혹하고 꾀어서 잘못된 길로 몰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슨 체질과 연약함을 알지 못해서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곳으로 그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의도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항상 긍정적이고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듯이 연단하셔서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의도와 목적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요점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제 유일한 독자 아닙니까? 유일한 독자. 유일한 독자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둘이라면 하나는 드리고 그래도 하나는 남아있다고 알겠지만 아브라함에 있어서 유일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는데 아무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유일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레위기 1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제물은 뭐 콩팥이나 혹은 기름진 부분, 어떤 일부분만을 태워드리도록 되어 있었지만 번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물론 레위기에서 번제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앞당겨서 이 창세기 22장에서 사실은 번제의 의미를 미리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알 수 있는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번제가 갖고 있는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시험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번제로 소와 양과 다른 가축들을 요구했죠. 아, 우리가 잘 아는 아벨도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노아도 그랬고, 다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가축을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제물의 대상은 무슨 가축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삭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 곤혹스러운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려야만 되는 그것도 물론 큰 고통이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정말 큰 고통입니까? 물론 타락한 이방 종교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종교를 알고 있는 바대로 모압 왕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드린 사건이 역사서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은 우리 그 심청이 이야기 아시죠? 임당수의 그 드리는 그것도 사실은 그런 이방 종교의 이 종교적인 이 의식이 이제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도 뭐 사탄 종교에서는 자기 아들을 실제로 잡아들인 일들이 미국 같은 데서 간혹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자, 근데 실상 이 문제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은 종전의 가축을 잡아드리는 이 제사 제도에 사실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짐승을 드리긴 한데 짐승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2절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그 제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요? 자기에 대해서는 죽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헌신이 가능합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이 짐승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부를 요구하시면서 먼저 이 피를 요구하시는가? 왜 피를 흘리도록 요구하시는가? 헌신하라고 하면서 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를 배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제는 반드시 피 흘림으로서만 드려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은 제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연락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 하는 그 교훈을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옛사람이 처리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자아라는 게 항상 남아있어서 자아가 살아있고 또 성도들이 자아를 존중해 줄 때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활동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언제 제일 힘들죠? 성도들로부터 자아 존중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제일 힘들고 그때 쉽게 말하면 부르키죠. 그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다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에게 뭔가 잘못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의 상관대 동반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사람의 헌신이든 예배든 그 무엇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한 것은 누구든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처리되어져야 피 흘림으로만 속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죄가 처리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였고 또 성령으로 따라난 자의 원형이었던 이삭에게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곤혹스러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보다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25년 동안 기다려서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자기네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명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상속자를 낳으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사람의 나라의 후사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임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명령이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의 어떤 관계된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왜 나를 이쪽으로 불렀는가, 차라리 이렇게 끝날 것이었다면 왜 그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고, 더더욱 좀 더 넓게 본다고 하면 온 인류의 죽고 사는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했죠. 자신의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분들은, 그 설교자들은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막 상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그런 면에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뭐 그런 거 언급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가가지고 칼을 들어서 바로 그냥 자신의 독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7, 8절을 보시면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종의 어떤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조차도 그 순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지식으로 이끌어들이셨는가,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들이셨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비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면 그 이삭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면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있나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죄인으로 죽는 무의미한 죽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멈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 여러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죽이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양심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다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게 하셔도 도덕적 양심의 상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수의 의미가 뭐지요? 대신한다,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죠. 이 양이 나와 동일시되는 거죠. 이 양의 죽음이 내가 죽는 죽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의 죽음은 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는 거죠. 그죠? 나를 대표하고 나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자요 대표자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의 성격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 믿음을 성숙시키도록 하기 위함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교훈이 여기 담겨 있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고 그러나 이삭이 죽으면 죄인으로서 죽는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런 죽음과는 다른 성격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번제 제물로 드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이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바로 이 역대하 3장 1절에 의하면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계속 죽어나갔지만 인간의 죄책감, 양심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고 진정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헌신도 헌신이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삶을 살리는 게 이게 번제의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겠고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번제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제사는 이삭이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삭보다도 높고 귀하신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는 이런 식의 인신제사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런 시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내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간혹 계시죠. 그래서 뭐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뭐 바쳤다든지 아니면 뭐 자신의 어떤 뭐 전토든지 뭐 집을 뭐 바쳤다든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시험의 성격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만 감당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시험이지 우리가 해야 될 시험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평생 오려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뭐 그런 서원, 뭐 헌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걸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오림을 겪는 게 아닌가라는 이 끊임없는 잘못된 이 양심의 죄책감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어떤 헌신을 해보지도 못하고 과거 내가 그때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못했던 그것이 평생 발목을 붙잡아 내가 이처럼 어려운 삶을 산다라고 이기면서 반쪽 인생 사는 분들 간혹 계시죠?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로 여기질 때에도 외롭게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가운데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외감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고 야고보 사도는 2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의 특징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가난 족속을 몰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21문 그냥 한 번만 읽고 21, 22문을 설명 못하겠고요. 21, 22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셨으며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제22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 사람이 되었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은 다음 주일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되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헌신하기보다 이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시켜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